만약에 어느 한 집에 불이 났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사는 집에 불이 났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우선 빠져나가야 되겠습니다. 불끌수 있으면 당연히 불 끄고, 그리고 불이 너무나 빠져나갈 이 내가 끌수 있는 시간조차 만약에 없다면 당장 빠져나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집 안에 노트북이나 보석함이나 또 현금 박스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들고 나가야 됩니다. 물론 들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저 찾기 힘든 구석에 있다, 아니면 다른 층에 있다. 그러면 그 층으로 올라가야 될까요? 바로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 보석함, 그리고 내가 소중히 여기던 그거 가지러 들어갔다가 못 나오게 되죠. 불이 나면 바로 빠져나가야지 뭐 돈, 보석 이런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큰성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불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2절에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요. 3절에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이 무너지는 바벨론 안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 바벨론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불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빠져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빠져나와라. 빠져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어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큰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세 가지 원인을 3절부터 보여주고 있는데, 3절에 보면 음행에서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마셨다. 자, 음행. 이 음행은 실제적인 성적인 음행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떠나 다른 우상을 섬기고 우상으로 하여금 음란한 그런 영적 음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세상 왕들이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하고, 그들의 음행에 만족하지 않고 세상 왕들과 더불어서 음행하고 짐승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세상의 상인들이 사치했다라고 말합니다. 물질적으로 흥청망청 사치하는 겁니다. 사치도 굉장히 큰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죄악에서 참여하지 말고 빨리 나와서 재앙을 면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5절에도 그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전체에 걸쳐서 회개하라라고 계속적으로 촉구하고 명령하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회개는 지정의의 전인격적인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 회개는 지, 알아야 합니다.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내 어떤 부분이 죄악이고 어떤 부분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인지 내 죄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정, 그 죄악이 얼마나 심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그 마음을 느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의지적 결단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인격적인 회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바벨론은 의지적으로 돌아서지를 않았습니다. 애통하기는 했습니다. 애통하기는 했는데 의지적으로 돌아서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영역에, 우리 삶의 영역에 수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지긋지긋하게 반복되는 죄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르고 지은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모르고 지은 죄가 있으면 내가 모르니까 회개도 이제 하지 않잖아요. 만약에 내 성격대로 그냥 다 내뱉는 그런 뭐 성격이 예를 들어서 있다. 그러면 나는 내 성격대로 다 내뱉지만 그 말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냥 내 성격대로 말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주변을 돌아봐야 되고 내 말과 행동과 생각을 돌아봐야지.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내 행과 내 생각과 내 원래 성격과 성품대로 다 말한다면 그것이 많은 사람들 실족해 하는 죄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르니까 회개도 할 수 없어요. 내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이 죄인지 알아야 되고,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알아야, 느껴야 하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애통하기는 합니다. 불타는 바벨론을 보면 애통하는 세 부류가 있는데, 9절과 10절에 땅의 왕들이 불타는 연기를 보고 울고 가슴을 치고, 11절부터 17절까지는 땅의 상인들이 울고 애통하고 있고, 18절과 19절에는 선원들이 울고 애통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주로 경제적 몰락으로 인해 애통해하는 모습입니다. 11절에 다시 보시면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들의 상품은 어떤 상품이냐 하면 12절부터 그 상품은 하면서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과 각종 향목, 상아 그릇, 값진 나무, 구리와 철 대리석, 13절에는 계피 향료, 또 쭉 가서 포도주와 감람류, 그리고 쭉 소와 말과 양과 말과 수레, 16절에도 세마포 옷, 금, 보석, 진주. 자, 이 모든 것들이 뭔가요? 오늘날과 같으면 저 명품 샵에 다 있어야 될 그러한 명품들입니다. 명품들이에요. 각종 보석과 진귀한 그 물건들이, 이제 이 물건들을 사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명품 샵에 가보셨나요? 기도만 하셔서 명품 샵에 안 가보시죠? 그런데 이 명품 샵에만 있는 것 같은 이러한 물건들을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이것들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몰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명품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앞장 17장 4절에 보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지금 누구를 말할까요? 그 여자는 하면서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그 음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음녀는 금과 진주와 보석과 온갖 보석으로 치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에는 가증한 것들이요, 죄악을 상징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꾸며놓은 그러한 죄악들. 그런데 이 고급 이 품목들이 반드시 음녀 바벨론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장들도 세마포 귀한 옷을 입었습니다. 세마포 에봇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옷을 보면 12개의 보석을 달았습니다. 12개의 보석을 달고 그 보석이 12 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을 달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제사장의 이 세마포와 보석은 무엇일까요? 세마포는 거룩과 순결을 보여주고 있고, 12개의 보석은 12지파를, 이 보석과 같은 12지파를, 하나님께서 이 12지파를 얼마나 보석같이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석으로 달아서 제사장의 옷에 달아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달린 그 보석은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음녀와 바벨론의 몸에 달려있는 그 보석은 사치와 음란과 죄악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명품들을 다시 사는 자가 없고 경제적으로 몰락한 것을 애통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요, 이거 죄 문제를 넘어서서 삶의 방식과 어떤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삶의 방식이 세상 재물과 세상 가치가 삶의 중심이 된 그런 방식이라면, 이 세상 귀중한 것이 무너질 때 내 죄는 보이지 않고 그 오직 그것이 없어지는 것으로만 애통해하고 내 삶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삶의 방식과 세계관이 세상 물질과 내 세상이 귀하게 여기는 곳에 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없어지지 않을 명품과 보석들이 있을까요? 없어지지 않을 명품과 보석, 그 보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자, 성령께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11절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18절에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19절에는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고 21절에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자, 지금 어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보석으로는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보석으로는 작은 구조물조차 지을 수 없습니다. 요만한 보석도 그렇게 비싼데 이 집을 어떻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보석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보석으로 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길이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보석에, 요만한 보석 하나에 이 땅의 마음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보석을 가지고 계시거든 돌처럼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린 이 하나님 나라의 보석은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보석이 아닙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석이 아니라 이 보석들은 하나님의 그 빛나는 영광을 오늘날의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상황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석으로 표현해 놓으신 겁니다. 자, 아까 열두 문이 진주로 되어 있다고 했죠. 21장 12절에 보니까 그 열두 문에는 또 역시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이름이 다 써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진주문에, 보석 같은 문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한명한 명이 보석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석이었어요. 지금 새벽이라서 옆 사람의 모습을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석이 앉아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보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주 목걸이, 보석 반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석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남편들이 명품 이제 안 사주잖아요. 안 사주면 당신이 명품이지, 당신이 명품인데 왜 명품을 걸쳐라고 하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이야기지만 근데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보석입니다. 우리가 명품입니다. 우리가 명품 걸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보석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도 우리가 보석입니다. 아무리 고난 중에 있어도 여러분, 보석이 진흙 구덩이 속에 보석이 있어도 그 보석은 보석 그대로입니다. 진흙 구덩이 속에 있다고 해서 그 보석의 가치가 떨어지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진흙 속에서 더 빛나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그 보석은 더 빛납니다. 어둠의 터널을 지금 지나가고 계시다면, 지금 정말 고난의 흙탕물 같은 진흙 구덩이 같은 그 고난 속에 혹시 있더라도 나는 보석입니다. 여러분들은 보석입니다. 보석처럼 가치가, 그리고 여전히 빛납니다. 비록 지금은 진흙구덩이 속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나라의 보석이요, 그 보석의 가치는 전혀 변하지 않고 여전히 빛나고 있고 여전히 소중하고 진귀한 보석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과 세계관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보는 눈, 내 자의식도, 이 이민사회에서 내가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때로는 무시당하고, 그리고 때로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보여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석입니다. 세상적 가치를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보석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석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나라 세계관으로 이 땅을 살아나가시면서 보석처럼 살아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석 같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